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대북 관여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14일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두 기자와 함께 한반도 뉴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국한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워싱턴에서 뭐 북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한반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까지 더해지면서 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한 정상회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 되겠죠. 대충 일정이 잡혔는데요. 6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잠시 좀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6월 말 워싱턴에서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예. 자, 6월 말에 워싱턴에서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 주요 이슈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미 간에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새로 집권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정권이 출범한지. 그래서 이제 두 정상이 6월 말에 만나게 되면 처음 대화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두 나라 모두 최대 현안이 지금 북한 핵 문제 이것을 어떻게 다뤄나가는가 이것이 돼 있고요. 예.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집권 초반부터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문제를 새로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조율해 나가면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례적으로 출범한 이후에 아주 가장 빠른 시간에 지금 한 달여 만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더 많은 준비를 갖추고 정상회담에 나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일단 북핵 문제 관련해서 조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이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죠. 맷 포틴저 보좌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잠시 면담을 했고요. 네. 정의용 전 대사 만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핵심 외교안보 참모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나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는 최우선 과제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도 출범 초부터 계속 언급을 했지만 미국과 한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핵 말고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드 문제도 사실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핵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서 한국 측이 그 부담을 더 많이 늘리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 정부 내에서는 정상회담 준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일본이라든가 중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 정상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 특히 더 이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그 외신 보도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외신에서. 자, 트럼프 행정부와 또 문재인 정부, 이 대북 문제를 놓고 어떤 시각차가 있습니까?
네,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그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물질 둘러싸고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큰 틀, 또 목표, 이런 것은 한마디로 그 북한의 그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를 그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자 이런 목표에는 양국 정부 또 대통령이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를 해결하는 수단, 그러니까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다소의 그 시각차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외신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 같은데요.
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개입입니다. 따라서 압박, 제재 쪽에 좀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제한, 그리고 바라진 않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압박도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반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대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강조점이 대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하는 건 좋지만 압박의 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또 다른 것은 그 한국 문재인 신임 출범한 정부는 남북대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한국의 보수파에 속하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중단, 폐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그 유세 시절 공약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아직 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대해서 그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아직 문재인 정부는 외무장관 또 통일장관을 아직 임명도 못할 그야말로 정권이 지금 막 출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같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입장 정책을 하나의 어떤 통합된 시나리오로 통합을 하느냐 또 양국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정상회담 또는 그 양국 두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 이건 한국 대선 때도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됐었고요. 얼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드 비용 문제를 또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과연 두 정상 간에 이런 얘기도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드 문제가 한미 간에 굉장히 첨예한 쟁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정상들 간의 이 문제를 회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 이미 사실상 실전 배치된 상태 아닙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첨예하게 양쪽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 사실 미묘하게 좀 변화해 온 게 사실입니다.
예.
초기에는 사드 배치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톤을 낮추는 그런 태도가 역력했고요.
예.
현재로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정립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최근에 특사단이 워싱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워싱턴을 방문한 특사단은 미국의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라는 점을 내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한국 정부는 사드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부분을 사실 동맹관계를 크게 흔들지도 않으면서 또 중국의 경제보호국을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바로 이 때문에 사드 관련해서 크게 의견 대립을 빚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거론하고는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네.
분석입니다.
특히 뭐 미한 정상회담에서 언론도 그렇고 특히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장 경계하는 게 양국 정상 간의 어떤 이견이나 차이점이 노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좀 피하고 싶을 텐데요. 특히 이제 첫 정상회담이니만큼.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최훈기 기자가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 라인이 아직 안 갖춰진 상황이거든요. 정상회담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양측 간의 사전 조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 최고 실무자죠. 그 매튜 포텐저 선임 보좌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그 6월 말에 미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발표가 나고 나서 짐작컨대 양국 그 외교 실무자 간은 이미 아마 연락 또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예.
아, 그런 다음에 뭐 잠시 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또 홍석현 그 대미 특사,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미국에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고 또 틸러슨 국무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아마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시작이 됐고 이미 아마 그 상대방의 입장 그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런 것은 이미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의 그 실무진들이 아직 좀 진영이 안 갖춰준 상태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에 아직 동아태 차관보가 아직 지금 공석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한국도 지금 아직 그 외무장관 또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아직 안 갖춰진 상태인데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 아마 이런 같은 인선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사전 조율, 사전 협의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6월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바로 그 주제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미국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만났는데요. 특사 단장은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이 맡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주미대사도 잠깐 지낸 그 이력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평화라는 한반도 평화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홍 특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관여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그 주목되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언급도 했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상당 부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처음 만난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고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전제 조건은 달았지만 개입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의향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예.
물론 북한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울에서 대북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예.
트럼프 행정부도 방향이 최대 압박과 개입이긴 하지만
예.
압박도 물론 여전히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개입의 말하자면 중요성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대화 관여 가운데 이제 대화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역시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되면 이 부분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뭐 가장 큰 것이 역시 비핵화입니다.
예.
지금 한반도의 그 위기 상황 아니면 준 위기 상황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역시 북한이 그 지난 5년간 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그 북한의 그 핵 개발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북한의 그 실질적인 핵 개발이 거의 뭐 지금 90% 이상 됐다 이렇게 할 정도 해도 좋을 정도로 그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문제 이 같은 위기를 푸는 것은 역시 그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곤란합니다. 과거처럼 무슨 저 그 대화를 위한 대화, 회담을 위한 회담, 그 관계 개선 이런 걸 갖고는 그 안 되는 것이고
예.
역시 비핵화가 전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최근에 그 밝힌 걸 따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입 그 조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단목 한 번에 북한 보고 비핵화를 다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그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첫째로는 북한을 보고서는 1차적 조건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핵무기, 핵물질 이런 것을 없애라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동결 또는 중단을 하면 이것이 대화를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겠다 이런 거고요.
예.
또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만일 이런 조치를 하면은 미국도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얘기를 거듭해서 지금 대통령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북한이 그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은 그동안 그 언론에서 보도됐던 무슨 정권 교체 이런 거 추진 안 하겠다.
예.
또 정권 붕괴 이런 거 추진 안 하고 또 한반도 통일을 어떤 목적으로 삼거나 또는 무슨 비상사태가 생겼지라도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무슨 진격한다든가 북한이 그 이렇게 우려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미국도 안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시 홍석현 특사의 이야기를 좀 듣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핵 문제를 푸는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예. 홍석현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렉스 틸러슨 장관과도 역시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로 유도할 것인지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이 그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홍석현 특사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도 물론 틸러슨 장관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또 정권 붕괴를 바라지도 않고
예.
또 아울러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은 앞서서 국무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이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그리고 압살 정책 때문에 핵무기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핵무기는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자 미국은 북한을 그렇게 압살하고 또 정권 교체를 하고 또 통일을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틸러슨 장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북한이 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의 진위를 좀 믿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잇따른 그 틸러스 장관의 발언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그것으로서 체제를 보전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말하자면 관계 개선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미국의 말하자면 관계 정상화 이런 것이 바로 체제를 보전하는 길이니까 그 계산 방식을 좀 바꿔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틸러슨 장관은 홍 특사에게도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홍 특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은 자기 주변에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이 말하자면 그 입장만 바꾸고 비핵화라고 하는 결심을 밝힌다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체제를 위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최용기 기자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이야기해 주실 때 최대 압박과 관여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조율 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 특사도 사실 그 이번에 미국 방문을 사실상 마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어느 특정 인물의 발언들을 바로 그것이 확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입장 내지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미국 정부는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들 외에는 부장관부터 사실 차관 그리고 차관보 동아태 담당 차관보죠.
예.
이런 핵심적인 요직들이 북한 문제를 다룰 아직 내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기조라든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매일 건건이 나오고 있는 고위 당국자들의 북한 발언이 곧바로 이것이 바로 확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다,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한 가지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 최근 그 저희가 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그 홍석현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또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서 한미 간의 북한 문제를 놓고 이제 긴밀히 협의란 이런 그 상황인데요.
예.
북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그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홍석현 그 특사에 대한 겁니다. 홍석현 특사는 원래 그 서울에서 그 중앙일보 사장 회장을 오래 한 언론인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동안 그 중앙일보에 있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 그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그 인사들하고도 그 접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1998년 8월인데요. 당시에 그 홍석현 그 사장이 그 북한을 평양을 방문해서 그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그 이종혁 부위원장을 만났고요. 또 노동신문사 간부들과 또 만나서 그 북한에는 그 구면인 남다른 그 인연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국 특사단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특사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도 만났고요. 여기서 만난 이야기들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그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는 최근에 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국 내에 배치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긴장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 과제로 이 사드와 관련한 말하자면 긴장 관계 그리고 경제 보복을 말하자면 완화시키거나 푼다는 데 그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이해찬 이번에 특사는 사실 그 전직 국무총리고요.
예.
또 5년 전에 5년 전이 아니죠. 노무현 행정부가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중국의 특사로 당시에 그 당선인 신분이었던 노무현 당선인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중국 통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 말하자면 그 특사 임명 자체를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고요.
예.
실제로 예우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해찬 특사가 베이징 서도 공항에 도착할 때는 주한 중국 대사가 미리 가서 영접을 했고요.
예.
또 시진핑 그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양제츠 국무위원이죠. 외교 담당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등 해서 중국 정부에 말하자면 핵심 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그 일탈했던 두 나라 관계를 정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야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요.
예.
특히 양제츠 국무위원으로부터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얻어냈습니다.
예.
실제로 일부 한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좀 성급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좀 늦추고 있는 그런 기류가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한국 내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그 중국은 그 한국의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즉 사드 배치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 박근혜 정부가 그 사드 배치를 그 강행을 하자 상당히 그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종의 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광객, 한국을 찾는 그 중국인 관광객의 그 방문을 좀 금지하는 이런 조치도 했고요.
예.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 한국의 그 기업이죠. 그 롯데 그 영업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거나 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도 취했고요. 또 전세기 취향, 또 청소년 교류 중단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요번에 그 한국 특사를 만난 중국 측에서 그 한국 특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성의 있는 어떤 그 대답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관광객 그 방한 중지 조치가 좀 풀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사드 문제를 대해서 너무 좀 그 서두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고리로 해서 양국 관계를 좀 풀어보려는 그런 의지가 양쪽에서 좀 나오긴 한 상황인데
예.
다만 이것이 진짜로 어떤 조치로 갈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특사를 보낸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그러니까 한국 주변의 4강에는 모두 그 핵심 중량급 정치인들을 특사로 보냈고요. 또 유럽연합에도 그 특사를 보냈는데요. 일본에 보낸 특사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의 그 정상 전화통화에서도 그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뤄졌던 일본과 그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국 내 대다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맞으면 공감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특사도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강력한 공조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일본과 한국 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달 오는 10월로 예정된 그 말하자면 만료 때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요국에 특사도 보내고 또 이제 그 북한 정책과 관련돼서 관계자를 통해서 여러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시 좀 짚어보죠.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돼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아직 그 정부 차원의 그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그 관영 언론 매체 또 노동당 그 선전선동 그 통일전선부 외곽기구죠. 그 아태라고 부르는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아태평화위원회가 그 대변인 담화를 18일 날 냈는데요. 여기서는 남조선에서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의 그 자위력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앞서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남북 관계에서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그 강조를 했는데요.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이 표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이른바 4강 특사 외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지난 14일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먼저 북한 매체의 발표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발사된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하여 거리 787km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예. 자, 북한 조선중앙TV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냐, ICBM이냐, 어떻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ICBM 개발이 말하자면 그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 5년 이내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왔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북한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북한 발표에 따라서 이 고각 발사를 한 것이죠. 2111.5km까지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사거리가 787km. 에 달했는데요. 이 고각 발사를 사실 정상 발사로 한다면은
예.
4,000km 정도의 사거리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 그 사거리를 5,000km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걸 보면.
예.
아직 ICBM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ICBM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탄도미사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바로 이 때문에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ICBM 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일치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발사한 시점을 보면요. 14일 오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저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이번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시점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나 미국, 중국 이런 그 주변국에 대한 어떤 요인보다는 북한은 지금 핵실험은 벌써 여러 번 했고요. 또 미사일 개발을 지금 거의 90% 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몇 번만 더 하면